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한 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결코 혼자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 존재하게 되며 조금 자라서 학교에 가면 스승과 제자 관계 안에 또 친구 관계 안에 있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 안에 또 직장 동료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다못해 간단히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가더라도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얽혀있는 채 살아갑니다. 많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특별한 악연으로 번지지 않는 이상 10중 8구는 가족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간혹 여러 상처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때도 있지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사랑과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음은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가족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과연 사랑과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 하는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내놓으십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고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은 이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되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곧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진정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믿음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는 나몰라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내팽겨 쳐도 좋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말씀들을 해줍니다. 아주 자주 등장하며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가족관계가 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마음의 힘듦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고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그들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면 우리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저에게도 정말 너무 잘해주시고 아직도 제 눈앞에 아른거리는 사랑하는 김태훈 성도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입관예배나 발인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었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갈림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과 영벌, 참된 생명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채 죽음 앞에 있는 자, 우리는 모두 그 갈림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그리운 모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관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 또 비록 기도회는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분들이 그 누구보다 내게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좌우 앞뒤에 계신 현산 가족분들을 더욱 아끼시고 아껴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평생을 함께한다는 말로도 모자랄 만큼 죽음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일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성도의 참된 교제 가운데에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관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셨지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또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사람은 정말 많고 다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때도 있겠지만 가장 힘든 것은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힘들 때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나와 가까우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불편해지면 매우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도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는 성도 간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쉽게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꼭 목회자와 성도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이 관계 문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다른 교회로 훌쩍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를 가서라도 또다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굉장히 키우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편에 들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긴 내 구역이야 라고 엄포를 넣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는 특정 누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성도의 교제 역시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사고와 감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제 안에서 여기 6절의 말씀처럼 선이 드러나게 되며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들도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같이 있기만 해도 마냥 좋은 그런 관계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현산교회 지체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어서 교회는 나와야 하니까 나오는데 저 사람하고는 얽히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함께 보신 빌레몬서 말씀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관계라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그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본문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는 것을 보아 주된 수신자는 빌레몬이었겠지만 바울이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교훈과 가르침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로서 이 편지를 보낼 때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 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본문 4절부터 7절이 말하고 있는 바처럼 정말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2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이뤘던 것으로 보이고 또 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을 정도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으나 여기선 지금 빌레몬을 떠나 바울 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보통 이 시대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하게도 주인이 노예를 심하게 학대하거나 못 살게 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빌레몬에 대한 평가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도리어 18절 말씀에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통해 오네시모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이제 당시의 노예 제도를 생각해 볼 때 빌레몬이 자신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심한 멸시와 무시를 했다고 해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는데 이때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손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예 제도는 노예는 그저 하나의 물건과도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전혀 인격체로 대우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애완동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해 도망한다는 것은 주인이 죽여도 당시 분위기론 그 누구도 빌레몬을 욕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 노예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지난 외국 드라마이지만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당시의 노예제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성생활까지 주인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자유라는 것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한 명이 죽는다는 것은 그냥 물건 하나가 없어진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런 식으로 대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당시의 정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오네시모는 10절에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11절에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다고 해서 바울을 만나고 난 후에야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유익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익했다는 것은 이름만 유익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후 그는 이름뿐이 아니라 실제로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잘못을 저지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의 관계로 또 동역자의 관계로 받아줄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면서 그를 예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니까 받아주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에 있어 매우 유익한 자가 된 것은 맞지만 마치 그가 예전엔 쓸모없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좀 쓸만하니까 한 번만 눈 감고 받아주라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그가 무익하였으나 유익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부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분들을 간혹 보지 않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육신은 그대로인데 마치 다른 인격이 그 안에 들어간 건가 싶을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분명 바울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복음을 자신이 먼저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오네시모를 믿었다기보다는 오네시모가 받아들인 복음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를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무익한 자이며 누가 유익한 자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유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를 매우 특별하게 대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레몬서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울은 10절 말씀에 오네시모를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뿐 아니라 디모데를 향해서도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지를 말씀해 주신 그 원리를 그대로 바울이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호칭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2절에 오네시모를 가리켜 자신의 신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신복이라는 뜻은 직역하면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신복하니까 마치 뭐 이렇게 말 잘 듣는 부하 직원 이런 식으로 좀 들리는데 사실 심장이라는 것이죠. 그는 내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뭡니까? 사람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한낱 종에 불과한 오네시모를 향하여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외모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와 동일한 영혼으로 매우 존중하며 귀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현산 가족이라 부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날 저희가 현산 가족의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그럴듯해 보이려고 부르는 호칭뿐인 가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만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남자 청년을 부를 땐 누구누구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청년을 부를 땐 누구누구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구나 이렇게 구별하고자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서로는 서로를 진정 심장처럼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바울은 오네시모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몰라라 할 부모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또 그를 영접해 줄 것을 직접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이 문제에 자신의 마음을 얼만큼 쏟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를 빌레몬에게 동역자로 대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는 동업자하고는 다릅니다. 동업자는 어떤 공통된 이익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겠지만 여기서 동역자는 어떤 이득이나 이익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제 가운데 악이 아니라 선이 드러나고 교제를 통해 서로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관계가 동역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8절에 빚진 것이 있으면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에게 금전적인 도움, 물질적인 도움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지금 바울은 1절과 9절에 보시면 감옥에 갇힌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자도 아니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웃사랑은 꼭 돈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주일헌금이나 11조도 잘해야 하지만 이렇게 구제헌금이나 뭐 선교헌금도 잘 가르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빌레몬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강압적인 방식으로 억지로 시킨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자신이 직접 모범을 보이고 그에게 감동을 주어 그로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를 수 있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이 100% 아니 120%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상대방에게 어떤 성과를 바라고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이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방식으로 교제를 하게끔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강압적으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먹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먼저 모범을 보이며 사랑으로서 서로 강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교제가 어떠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노예 신분이었던 오네시모였지만 그를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심장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오네시모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울은 직접 발벗고 나서며 그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친히 편지하는 모습과 또 오네시모가 지은 빚을 자신 앞으로 계산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하며 진정 존중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빌레몬이라고 한다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에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라고 바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레몬은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오네시모를 대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바울의 말처럼 그 이상으로 더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주었을 것이라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오네시모와 같은 자가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도라 부름은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네시모처럼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 힘든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우리 현산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내가 정말 마음을 쏟고 애정을 표해도 되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진짜 뭔가 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있는 마음, 없는 마음을 그에게 다 쏟았는데 그는 오히려 냉대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는 그런 때가 간혹 있지요. 그럴 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관심을 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미운 마음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는 것이죠. 또는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어서 상종도 하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성도 간의 어렵고 불편한 일이야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오네시모를 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오네시모가 쓸모가 생겼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 먹고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일을 할 때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 싶으면 나왔다가 별 이익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될 때는 교제를 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산적인 교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만나서 말씀과 상관없는 너무 소모적인 일로만 교제를 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제하는 일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혹 내 눈에는 무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상 복음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여전히 좀 뭐랄까 이제 개차반이어도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화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온내신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내가 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고 저 사람은 노예인데 내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빌레몬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그들 간에는 성도의 참된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얼마나 깊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에서 갖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 지위가 어떠한데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 성도의 참된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런 우월의식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합신해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합동신학대학원에서는 알든 모르든 얼굴을 보면 반드시 인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간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이런 전통은 우리 현산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혹시 교회학교 학생들 가운데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있으면 꼭 어른들께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인사하는 습관이 안 들었더라면 엄하게 혼을 내셔서라도 인사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아이가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인사를 안 해버릇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인사 없이 쌩 지나가는 것은 솔직히 저는 무조건 부모 탓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에 대해서 우리 어른분들께서도 아이들을 보며 반갑게 먼저 인사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은 정말 하나같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인사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에 대해서 제가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전통이 현상교회 안에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용서가 되지 않고 나의 어떤 오네시모에게 다가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오네시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바울의 이런 중재의 모습은 사실 그리스도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노예였으며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빚을 진 자였습니다. 또 결코 스스로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아도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중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을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불의와 우리가 지은 빚을 친히 자신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온전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아신다면 어찌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록 가운데 다섯 번째 간구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103편을 다 읽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말 한마디로 그래 용서해 줄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선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현산교회 성도, 교제, 가족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도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날마다 성도의 교제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서로를 사랑받을 형제요, 자매로, 어머니요, 아들로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마치 자신의 심장으로 여기는 그런 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혹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계산하고 맺어지는 그런 지극히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외모로 평가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귀한 교제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하는 일을 계산하며 자신에게 별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될 때 쉽게 교제하는 일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현산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허락하시어 교제하게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전통으로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본이 되는 자로 교회의 참된 교회됨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